오늘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마음을 다잡고 옷깃을 여미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샘솟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어떤 힘겨운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내 발목을 잡을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마음이 굳건했고 심령이 강건했던 다윗도 마음이 약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내
마음이
마음이 약해질
약해질
때에
때에 땅끝에서부터
땅끝에서부터
주께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나보다
높은
높은
바위에
바위에
나를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다윗의 마음이 지금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수 있다. 그런 속담, 우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고 다스리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모든 것 지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 지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잘안 된다는 사실에 또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할 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짓눌려 있을 때. 그토록 누구보다 마음이 강인했던 다윗이 지금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해 있고 마음이 짓눌려 있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밝게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고민과 아픔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 꽤 계실 줄 압니다. 요즘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 같은 또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도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정말 귀한 분이신데 우울증 때문에, 공황장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여리시고 착하시고 순수하셔서 정말 거친 쉽지 않은 목회 여정 지나가시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어려워서 최근 목회를 잠깐 또 쉬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심리적 위축, 정신적 압박 가운데 시달립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왜 마음이 약해졌는지 추론을 할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땅끝입니다. 이 땅끝은 단순히 지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심리적 표현입니다. 땅끝 낭떠러지에 있는 듯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면초가에 고난의 시간이 다윗에게 닥쳤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큰 고난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대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겼던 그 10여 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두 번째 큰 고난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 아들로부터 죽음의 위험을 당했을 때, 이게 가장 큰 두 가지의 고난인데, 아마 후자의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스스로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지금 이 고난을 겪고 땅끝으로 내몰리는 아픔 가운데서 이 시를 적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왕궁에서 순식간에 쫓겨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보고에 의하면 이제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를 곧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땅끝은 히브리적 표현에 의하면 무덤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지금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땅끝에 서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문턱 같은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아파하거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 혹시 아닙니까?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곳, 인생의 낭떠러지 같은 곳, 깊은 웅덩이에 빠졌지만 소리를 지르고 질러도 구해줄 사람 없는 상태, 아,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아파하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로의 막막함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심리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땅끝에 내몰려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다윗처럼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땅끝에 내몰려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마음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땅끝에서 세 가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짖으라.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지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절,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부르짖는 통성기도, 그리고 조용히 소근소근 묵상기도 하거나 침묵기도 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선호하십니까?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양쪽 다를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고, 어떨 때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거하는,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들도 자주 나옵니다. 둘 중에 뭐가 좋냐?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호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조금 있어 보여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소근소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선호합니다. 하지만 제 성향이, 제 기호가 이래서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훈련 차원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처럼 기도하곤 합니다. 특별히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땅끝에 있는데, 저 아래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구해줄 사람이 없는데 조용조용 소곤소곤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윗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쏟아냅니다. 왜냐하면 땅끝에 있기 때문에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울분이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몸부림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적 언제입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상황은 땅끝에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와 아픔은 곪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결단하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부르짖을 장소가 없잖아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경찰에 누가 신고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1층 소예배실 주중에 개방을 합니다. 기도실로. 모르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1층 소예배실에 가서서 기도하십시오. 새벽 깨우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아무런 방해하지 않는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셔서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윗처럼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땅끝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대학생 때 제가 청년부 때 얘기를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도서관에서 통성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서관에서 통성기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 겨울이었어요. 파카를, 오리털 파카를 탁 뒤집어 쓰고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어떠하냐는 표현입니다. 그 파카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소와 시간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431 예배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서 우리 약해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짧은 글귀였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는 글귀를 하나 읽었습니다. 기도의 골방이라는 책, 프리실라 샤이러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짧은 글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탄, 시도는 좋았구나. 하지만 여기서는 내 계략이 통하지 않아. 난 목청 높여 기도할 거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사탄, 너의 계략, 너의 시도,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모략, 괜찮아. 시도는 좋았지만 여기서는 너의 계략이 통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목청 높이 나의 이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을 테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사탄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약해졌던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다윗은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의미를 어렴풋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상황은 땅끝이에요. 땅끝에서 발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치열한 이 세상의 전쟁 같은 험난한 시간 가운데서 기도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높은 바위 위로 올라서게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안전한 바위, 그리고 높은, 여기 원어상 나보다 높은 바위의 히브리적 원어는요, 내가 오를 수 없는 저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 세우소서,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그 높은 바위 위에 얹으시는 거예요. 지금 밑에서는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이리떼들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들으셔서 높은 바위 위에 올리십니다. 높은 바위는 아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아, 내가 근시안적으로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안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도의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일본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왼쪽이 도시 그림이고 오른쪽이 시골 그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그냥 뒤집어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왼쪽은 도시의 밤, 오른쪽은 시골의 밤입니다. 제가 이 그림 보고 와, 정말 기발하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SNS를 거의 안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아요 50개 정도밖에 찍히진 않았지만, 몇 주 전 군선교로 강원도 인제에 갔다. 하늘이 너무 맑았다. 밤이 되자 별이 반짝반짝 빛났다. 동행한 한 목사님은 숙소에 있기 너무 아쉽다며 밖으로 나가버렸다. 하늘을 바라보며 걸으며 기도하고 싶다며. 한적한 산골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노라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땅의 별이 되고자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는 도시에서의 삶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그림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난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과 사람이 만든 별,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늘의 별빛은 무한한 생명력과 영감을 준다.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만든다.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면 스트레스로 잔뜩 찡그렸던 얼굴이 어느새 미소로 가득하게 된다. 밤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한다.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땅의 별들은 그 반대다. 일단 이 인위적인 불빛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잠을 줄이고 더 일하기 위해 전등을 만들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네온 사인을 걸어두고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 화려한 조명을 쏜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쾌락을 자랑하고 유지하기 위해 더 크고 자극적인 빛을 비춘다. 그런데 이런 번쩍이는 불빛들은 인간을 더 피곤하고 답답하게 만든다. 밝은데 무언가 불안하다. 화난데 무언가 우울하다.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도 쉴 수가 없다. 죄가 관영한 밤문화를 더 부추길 뿐이다. 땅에서 올라온 탁한 대기는 하늘의 별빛을 가리운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땅에만 시선을 머물게 한다. 시골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만 해도 무한한 상상력과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만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시편 61편을 묵상했습니다. 시골의 그 초롱초롱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소명, 무한한 상상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가 그와 비슷합니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면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들어서 안전한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저 아래를 바라봐. 네가 지금 저기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를 지금 안전한 바위 위에서 보호하고 있어.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지금 부르짖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라. 땅끝에서 고난당하며 마음이 약해졌을 때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성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갑자기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서원을 들으셨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던 자가 얻을 기업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배신당해서 수치스럽게 광야에 등 떠밀려 이렇게 왔는데, 도망해서 왔는데 가만히 보니 수십 년 전에 자신이 20대 때 10여 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서원을 들으셨고 풍성한 기업을 자신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고통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이게 이해가 되면요, 지금 나의 이 땅끝과 같은 고난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다윗처럼 마음이 많이 약해졌을 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CD를 딱 켰어요. 우리 POP 5집 음반을 딱 트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라는 찬양, 이 찬양이 나오는데 마치 주마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던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만유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인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운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족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때까지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약했던 마음이 다시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곡을 작사 작곡하신 전용훈 목사님, 제 친구거든요, 카톡을 보냈습니다. 카톡 제가 캡처를 했는데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곡 너무 좋아. 이거 언제 만든 곡이요? 그러니까, 아, 그거 예전에 제주 선교 갈 때, 2016년? 이렇게. 넌 천재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라고 말하면서 은근 좋아요. 크크크크. 그래서 제가 작사, 작곡 사연 어떻게 되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를 했죠. 나는 이번 여름에 마음이 좀 어려울 때 차에서 이거 듣고 많이 회복되더라. 그래, 주신 은혜가 너무 크지? 이걸로도 너무 충분하고 과분하다는 생각이 드니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언제 때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만 한참 힘들 때였지 아마. 이때 저랑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났어요. 실은 그런 은혜가 넘치던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 같다. 나는 창조성과 고통이 비례하는 듯. 그러니까 막 힘들수록 창조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후리어몬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고해서 했다는 거죠. 힘들어야 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재밌지? 별로 재밌진 않은데 아무튼 모든 게 다 은혜다 이렇게 훈훈하게 카톡이 끝났습니다. 예. 아마 이 설교 끝나고 저 친구 차단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이 시간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분들 계신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다시 한번 더.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속하네.
언제나 나와 동행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주신 이때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내게 속하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보다도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인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형제들만 그 은혜가 우리 자매님들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다시 한번 더.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땅끝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이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미래를 바라보며 다짐하라. 땅끝에서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소망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짐하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무엇을 다짐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소원이, 꿈이 단순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녀들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니? 공부 좀 해라 막 야단치던 부모님이 그 자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공부 좀 해란 말 안 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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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가정이 어려워지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자녀들이 가출하게 되면 정말 가정의 화목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냥 가정이 화목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꿈과 소원과 비전이 단순해지고 담백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지금 왕궁에서 쫓겨난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라를 이래저래 통치하고 성공의 가도를 걷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깨닫게 된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단순하지만 가장 소중한 소원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장막에 머물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 포기하지 않겠는데 주님의 장막에 주님과 머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궐에 있다가요 장막으로 옮긴대요. 영어 성경엔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궁궐에서 나와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압살롬의 반역을 뒤집고 궁궐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궁궐에 거하는 것보다 자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텐트에서. 여러분, 텐트의 특징이 뭡니까? 칸막이가 없어요. 그냥 방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면서 친밀하게 교제 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다짐하고 있습니까? 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좀 호칭이 신기하죠? 하나님, 내가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자신을 객관화시킵니다. 3인칭 표현을 쓰면서 자신이 왕이지만 왕과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왜요?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입니다. 직책입니다. 이제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온전히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라고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고 직책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궁궐로 돌아가면, 제가 다시 왕의 자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왕의 그 사명 감당할게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장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래오래 살아서,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이 땅에 복의 통로처럼 유통시키는 복의 유통업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 너무나 소중한 사명, 내 배불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잘 사는 삶을 넘어서 이제 잘 살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도전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왕궁에서 배가 불러오면서, 살이 찌면서, 편해지면서 사명을 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 이 땅에 잘 흘려보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어렵습니까? 땅끝에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소원하십시오. 또한 사명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신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주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신 사명 뭐예요? 목사예요, 목회자.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이사무엘 목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렇게 제가 여기 비관 오면서, 디관에서 비관 오면서, 하나님, 이사무엘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사명자의 삶이잖아요. 막 저를 막 축복했어요. 이사무엘 목사에게 복을 주시고 막 오늘따라 더 막 평소와는 달리 좀 설교 잘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간사로, 리더로, 헬퍼로 공동체를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간사의 직분, 리더의 직분, 헬퍼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왕의 직분 잘 감당하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왕 공부하고 이왕 시험 준비하는데 하나님,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을 온전히 유통할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고 주님의 온전한 사명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 기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땅끝에서. 땅끝에서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을 그 순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붙들어 사용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사명자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미래를 설계하며 예배자로 사명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